자, 오늘 성경 공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때 주님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또 신비롭고 놀랍고 귀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뭘 공부했나 살짝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유혁재미님은 우리 4주간 공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뛰어넘어서 저희가 사복음서를 쭉 진행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시는 부분까지 다 왔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여태까지 하셨던 성경 공부를 두 군데로 나눈다면 처음에 사복음서 시작하실 때랑 오늘 정도까지로 반을 나누고 끝날 날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이 반을 나누어질 정도로 이제 나머지 뒷부분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한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그때 일들을 저희가 또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저희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예,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예, 삭개오의 특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키가 작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예,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했고요. 또 예. 뽕나무? 예, 뽕나무도 올라갔었고요. 또 삭개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키가 작았죠. 예, 키가 작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정리하고 삭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할 건데 중요한 한 가지,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돈이 많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예, 왜 돈이 많아졌을까요? 근데 세리는 다 부자가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자가 됐을까요? 왜 세리는 그렇게 지탄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징수를 한 사람, 세리라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만큼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쳤는지 모를 정도의 많은 축적이 된 사람이에요. 예, 부정한 돈을 굉장히 많이 만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저희가 마지막 공부했는데 제가 삭개오에 대한 것을 잠시 한 1, 2분간 보고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관되어 있거든요. 예,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자, 절반이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결단을 했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내 재산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배로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딱 바뀌었는데요. 왜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후반부에 이 사람을 만난 것을 얘기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러한 필요를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천국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지금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전해지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좀 때로는 어디는 어렵고 어디는 쉽고 이런 많은 말씀들이 얽혀 있는데 교리적으로 보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고자 했었던 정말 유대인들의 그런 약속된 왕국에 대한 복음과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화평과 의로 이루어진 이 은혜의 또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을 또 말씀도 다 해 주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충돌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두 왕국에 대한 많은 차이가 있죠.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왕국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여주었던 그 삭개오의 태도에 그 예수님께서 어차피 천국에서도 예수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에도 이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또 왕이세요. 여기서 요구하시는 공통적인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건데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태도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그 앞에서 삭개오의 어떤 모습들을 강하게 부각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생겼습니다. 사랑. 예, 메모하실 분 하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예수님이 왕이 되셨던 그 통치하는 왕국에서 다 요구되는 요건 중에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의 모습에서 없었던 성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직이 하나 생겼어요. 정직. 이 정직이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은혜 시대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충족시키는 한 가지 요건이 돼요. 굉장히 정직해야 합니다. 예. 이걸 잘못하셔서 정직해야 구원받는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들 정직해지기 싶을 때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정직해지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이제 정직해진 거지 우리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사랑, 정직, 겸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성경에 이렇게 딱 세 개 나오진 않아요. 자,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이 세 가지의 요건들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이것이 우리 복음서 후반부에 삭개오의 모습에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궁극적으로 변화를 이루니까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막 넘쳐났어요. 사랑, 정직, 겸손. 지금까지 저희가 사복음서 공부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를 겪는데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기쁜 경험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성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세 가지 성품이 막 샘솟듯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국의 바로 요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계시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지혜가 있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왕국에 정말 필수적인 사랑과 정직이나 겸손 같은 이런 성품들은 이 세상의 교육이나 또 수양 이런 훈련 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것들을 완벽하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나 교육자들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결국에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절대 배양시킬 수가 없는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정직하라, 겸손하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요구하시는 그런 요건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만찬을 드시고 하루를 묵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첫 번째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9장에서 1절에서 삭개오를 봤고요. 바로 뒷부분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1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중 열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십 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나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주간 보내실 때도 비유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비유를 볼 때는 저희가 거의 이런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보고 내가 이해 못하면 패스.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끝까지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안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유가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성경 전체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은 누구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기 위함도 있고 누구에게는 드러내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패스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잘 보시면은 우리에게까지 감추시거나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 읽은 대로 예수님은 돈에 대한 단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돈에 대한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달란트 아시죠? 예, 문화도 달란트 같은 비유인데 이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25장에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셨고 여기는 문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금이나 은, 이런 금속을 세는 단위가 바로 예, 문화나 달란트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내용 전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 지금 참고로 여기서 보면은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10문화를 주고 나중에 보면 뭐 5문화를 주고 그 달랐는데 그 달란트에 보면은 같은 돈을 줍니다. 같은 돈을 주고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도 다르고 내용 전개가 좀 다른데 저희는 지금 문화에 있는 이 비유로 읽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먼저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예수님이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도 했어요. 그리고 왕국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지나치고 오해된 나머지 지난번에 야고보와 그 요한의 엄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그 왕국을 이루실 때 우리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좀 좋은 총리 정도 되는 좋은 자리를 청탁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왕국을 이들은 환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신비적으로 막 비유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이루신다라는 것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는 게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대상이 많이 나오는데 귀인도 나오고요. 12절에 또 왕권을 받으신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셨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13절에는 자기 종 열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들에게 또 돈을 이렇게 주었다. 잘 관리하라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고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은 대로 여기서 말한 귀인은 이 말씀하신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신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앞으로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근거도 없이 내가 왕권을 받을 것인데 내가 바로 귀인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받으시는 계통의 그런 당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비유로 한번 다시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가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딘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자, 그 상황을 말하시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예, 하늘에 가셨고 자, 10명의 종은 누군가 보면은 우리 국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의 국민들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비유를 볼 때 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의 비유나 많은 메시지들은 때로는 이중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몇 차례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출임 때도 오셨고 또 재림 때도 또 오시는데 그럼 구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누가 오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 그 예수님 말한 건지 두 번째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되면 또 주님 또 나중에 오시잖아요. 심판자로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건지 누굴까라고 할 때는 때로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예언의 이중성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상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자기 종 열 사람을 때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돈을 주셨고 뭔가 자금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그 열 명의 종들은 제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면은 택한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사실 우리 택한 받은 유대인이라면은 우리 요즘에 예, 교회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안다는 그 14만 4천 명 아시죠? 장차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런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런 전염병에도 우리가 극심한 혼란과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사실 이미 파라오는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극심한 이런 공포를 열 번이나 이미 겪은 사람이에요. 파라오는. 근데 우린 이제 하나 겪고서 이렇게 온 세상이 소동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지진과 질병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한 심판, 그 환란 속에서 이런 예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도 부르셔서 이들에게 뭔가 임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의 경과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들으시고 다 따지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게 그것이라면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던 분들, 우리 구원 받은 여기 계신 분들, 또 장차 짧지만 그 남은 시대에 구원 받게 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중에 다 걷어 가실 것인데 그런 따로 택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열 명의 종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국민들이라고 했는데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이 나와요.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온 세상에 흔히 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이 바로 이 국민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뻔한 것인데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오셔서 너희들과 장차 내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를 받고 너희들이 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17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18절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20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여길 잡으십시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이 사람인데요.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십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 사실 그걸 이해 못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아까 저희가 14절에서 봤었던 국민들을 따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엄연히 심판의 모습인데요. 먼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국민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치 않았던 이 사람들은 모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장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부름받은 일꾼들이 예수님께 장차 무엇을 내어드리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종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이 사람은 주님께 드릴 소득이 없었어요. 그냥 일문화를 그대로 갖다 드린 거예요.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없고 주님을 위한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은 주님 앞에서 그냥 핑계를 댔던 것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10문화를 벌었고 5문화를 벌었다. 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소득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열매를 자신 있게 다 갖다 바치고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없는 이 사람이 종으로서 주님께 과정에 대한 핑계와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말 외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별표로 되어 있는 종이 있는 보시면요, 프린트아웃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성도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저희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초점에 맞춰서 제가 정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또 요구하시고 성실,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 뭐 물리적인 부지런도 있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종에 저희가 한 가지 볼 것은, 이자가 이렇게 핑계가 많고 소득이 없었는가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이나 성실, 지혜로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저는 믿음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주인이,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안 오실 거라는 생각도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있거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내 사명을 잃고 본분을 잃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내 기억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런 성공의 좌우를 결정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모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과 성실과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을 얘기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어떤 사건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만 준비했기 때문에 길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5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죽으시기 6일 전의 사건입니다. 6일 전이란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지 않고 요한복음으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텍스트를 제가 정한 이유는 마태나 마가복음보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11장 55절에서 11절까지, 12장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5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오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있는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수 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아멘. 자,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여기 내용이 한 절반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한 시간의 흐름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다 오신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 코앞에 왔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베다니는 우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55절에 읽으셨는데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자, 유대 전역에는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는 수배령임이 떨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바로 산헤드린으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쁜 짓 하면은 경찰차에서 바로 실려서 경찰서로 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산헤드린으로 체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접경까지 왔어요. 예. 이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실까 말까,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미 그냥 예수님께서 딱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55절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유월절 앞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때만 올라갔으면 됐는데 왜 미리 올라가는가? 우리 율법에 보면은 우리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전에 어떤 희생제를 지내기 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미리 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것들은 심지어 그 성전에 있는 기명조차들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부터 분주히 예루살렘 성에서는 움직였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리 오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시 만나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장소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나사로의 집인가를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베다니에 다른 집에 가 있는데 그 베다니 동네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거기 같이 참석을 했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사로가 여기 같이 있던 것을 또 예수님 언급하셨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음을 계속 몇 차례 또 말씀하시는데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던 1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죠.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도 같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죽음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배석시키시면서 이 죽음의 문제가 이미 죽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좀 대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과 7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한 사건입니다. 예, 한 사건이고 그때 많은 상황들 장소가 똑같기 때문에 발에 부었고 머리에 부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 차례 부었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닦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 저자는 지금 발에 있는 모습 붓고 머리를 닦는 모습을 묘사한 것 뿐입니다.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고요. 이 향유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나와있진 않지만은 5절에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돈에 대해서 밝았고 이 환산 가치에 대해서 좀 능통했던 이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 이스가리옷은 그 향유를 볼 때 먼저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사람의 발에 붓기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데 저것을 돈으로 바꿔서 구제를 하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서슴치 않고 했었습니다. 예.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전부 몸에 붓고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 보통 이제 군사들이 하루 일하면 군사들이 받는 그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일꾼이라고 해도 좋고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돈이 1데나리온 보통 1년치 월급으로 살 수 있었던 귀한 물건을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경배하고 높이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이 향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향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값진 것을 드려야 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값진 것을 드린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주님께 이제 예배하러 주일날 오거나 이럴 때 값진 것을 드리고 내가 아끼는 것 중에 아끼는 것. 이게 또 헌금에 대한 이런 강요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시지만 진짜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경배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경배 그 자체의 모습.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향례와 같은 그 희생을 드리신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나 어떤 주님께 막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심경을 한번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됐을 때 준비하는 과정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침통하고 많은 고통을 지금 느끼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그런 향유를 부었던 것이 바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심경은 좀 침통하고 굉장히 숙연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 가룟 유다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오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지금 가룟 유다의 행동과 정확히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었지요. 중간에 맥에 물은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짜리 그 항아리 들어있던 향유. 자,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께 경배로 드렸고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으로 봤습니다. 예, 저건 300데나리온인데 이렇게 본 것이죠. 즉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께 직접 붙지 말고 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직책이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돈주머니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300데나리온으로 바꾸고 그것을 예수님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재정으로 회계에 넣으면은 내가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헌물이기도 하지만 곧 내 돈이 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환산해서 일로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더 가치 있는 데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경배할 때 그것을 의심케 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그 마귀의 마음이고 사탄적인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약했던 부분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자, 이 300데나리온뿐만 아니라 이 도둑이었던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이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못한 그 은30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모든 가치는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저주하셨습니다. 예.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예. 자, 돈에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참 주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마음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돈이 궁핍하든 때로는 풍요롭든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걸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가 굉장히 쉬우실 것입니다. 예, 돈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다의 그런 상태를 저희가 또 공부했고요. 또 유다 그 전에 있었던 삭개오와 유다를 볼 때도 유다는 돈을 사랑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연달아 일어난 사건에서 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성경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그날 저녁에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라 라고 결정적인 마음을 주었거든요. 자, 그 마음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볼 때 사탄의 그 유다의 모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유다는 사실 예수님 제자를 전파해서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이 갔거든요. 둘씩 둘씩 파송될 때도. 그때 유다가 그러면은 마귀가 복음을 전했냐. 되게 이상하시죠. 자, 그때는 마귀가 유다의 모든 것들을 통제했다기보다는 유다도 예수님에 따라서 제자도 됐고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예수님을 팔고자 할 때는 정말 마귀가 그를 조종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을 넣어 주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지금 데나리온을 보고 했던 이런 향유를 보고 300데나리온 언급했던 이것은 철저하게 그 유다 개인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인간적으로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또 팔기도 한 것이지, 자, 사람 유다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라다 하미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숨겨진 걸 하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아주 엄격한 유대의 그 재판기구, 정치와 종교를 다 아우르는 이 거대한 기구에서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데 갑자기 이 나사로를 왜 죽이고자 했을까요? 이들에게 온 이스라엘 유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이들을 선동했던 그 무언가는 바로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안식일 때 사람들을 병 고칠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찾잡고 고소했거든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일으키신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이죠. 자, 이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개연성을 다 제거하자. 자, 예수님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아니, 보니까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막판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에요. 안 되겠다. 예수님만 죽였어도 이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또 알았던 것이죠. 예. 물론 제가 거기서 그 뭐 문서를 본 건 아니지만 상황은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나사로는요, 수 제사장들 앞에서 공공연히 예수님을 간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안 돼. 이 사람 거의 예수님이야. 안 되겠어. 예, 그랬던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사건으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속대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 입성을 하시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그러면 지친 너희가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를 아들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 우리는 아들일 때는 여기 영어 표기법도 그렇고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특히 11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은 구약에 어디서도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누구시냐 그러니까는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이 얘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곡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있는 거로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분은 갈릴리 태생은 아니세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아시죠? 끝난 아이로 태어나셨다가 피난 가셨다가 우리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이시죠.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아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5절에서 7절에 있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체크가 많이 되셨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한 절만 읽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이 왕이 누구며 이 왕은 또 뭘 타고 온다는데 그것이 나귀 새끼고 그 나귀인데도 수나귀를 타고 오신다.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이 없는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오시리라 한 왕이 장차 오실 때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어려운 말씀이 있었죠. 예언의 이중성이다. 자, 이중성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눈에 보이게 오시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전부 다 뭘 타고 오십니다. 예. 스가랴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했지만 장차 예수님은 또 말을 타고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오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서 오시진 않습니다. 성에서 갈아타시는데 그것이 말을 타고 오신 것이고 여기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 초림에 대한 모습도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지시를 받은 두 제자가 있는데 성으로 가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 고레스 왕 때 성을 지으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었습니다. 성인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있죠. 성을 들어갈 때 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에 딱 들어가 어느 문을 가니까 그 문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수나귀가 있고 그 새끼가 하나 있을 것이다. 새끼 나귀 그건 두 개를 갖고 와라. 왜 새끼를 갖고 오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 마리를 갖고 왔는데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나귀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나귀. 자, 보통 자신있게 손을 못 들으신 거는 나귀랑 당나귀나 나귀는 같거든요. 노새랑 나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나귀는 종자가 나귀입니다. 노새를 또 말씀드렸는데 노새는 나귀랑 말이 교배를 해서 난 것이 바로 노새지요. 그 노새는 불임이라고 합니다. 자기 씨를 못 보고 그냥 끄신 거죠. 그런데 나귀는 임신이 가능한 종자예요. 그래서 그 나귀인데 나귀를 보시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가끔 아이들 만화에도 등장하는 그 캐릭터인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귀를 봤지만 이걸 탈 수 있는가? 어른이 올라가서 앉는 즉시에 주저앉을 것 같은 정도의 작은 그건데 의외로 나귀가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합니다. 예, 하체 힘이 좋고 많은 짐을 들지 못해도 사람 하나 그리고 짐을 사람 한 사람의 짐 정도는 충분히 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오셨습니다. 자, 프린트아웃으로 돌아가서 특히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의 문맥에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조금 구약에 있는 기억나는 말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러한 근거의 예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 나귀 타고 오셨으니까 그냥 예수님 이러기에는 너무 막무가내인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가? 자,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성에서 말 타고 지금 나귀지만 타고 오신 이 모습이 언제부터 재현되었는가? 한번 찾진 않고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다윗왕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윗으로 추적을 해서 다윗의 언약과 예수님을 딱 매칭을 시켜야 이분이 정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먼 자들이나 병자들이 다윗의 아들이여 했을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 메시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또 누구한테 약속되었을까요? 다윗 이전에. 한참 가서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야곱. 그리고 이삭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 누구에게 또 주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스라엘에서 유명하냐면요. 아, 사실 모세도 유명하지만, 제가 모세도 언급을 좀 빠뜨렸죠. 아, 모세가 먼저인데,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다 어떤 한 사람이 너 뒤를 이을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모든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성취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 타고 오시고 굉장히 초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카펫을 깔려 있어야 되는데 빨간 카펫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그 환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꺾어가지고 막 거기다 폈습니다. 확 손을 흔들고. 자, 저희가 이것을 초라하게 볼 것만이 아니라 이 교리를 보셔야 됩니다. 또 구약에서 대언되었던 예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이, 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확히 오시겠다 하는 날을 예언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나 종교학자, 이런 성경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진짜 예수님이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 대언은 바로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 600년 전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예수님이 장차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물리적인 날짜로 계산을 했던 것이 그 대언으로부터 49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어떤 대언을 다니엘에서 봤어요. 구약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언에 따르면 지금 그 대언의 정확한 날, 정확히 다니엘에서는 우리 70째 주라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69주가 되는 정확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바로 이 날이 그 날인 것으로 저희는 성경에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저희가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9장으로 다니엘서 9장에 이 모습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입성하는 사건이 뭔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하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에 뒤에, 그러면 7 더하기 62, 69겠죠? 69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끊어진 사건은 뭐가 있었나요? 십자가 사건 한 번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이거는 하나 아셔야 됩니다. 26절에 62일에 뒤에, 여기서는 시간만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만 이렇게 뭐 62일에 뒤에, 뭐 뒤에 이것만 나와 있지만 62일에 뒤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곧 바로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여기까지가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은 69일에라는 어떤 그 장구한 세월이 이미 뭔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에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정확히 62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닌 것이죠. 저 62일에가 뒤에 죽으셨으니까, 그렇다면은 62일에가 그 완료되는 그 시점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입성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것을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자세히 보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서 실제적으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라는 뜻은 성경에 딱 여섯 번만 나옵니다. 구약에 없고 신약에서만 여섯 번 이제 나오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예, 호시아나, 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호시아나라는 합성어인데, 호시아라는 것이 나라는 말은 뭐 지금이라는 뜻인데요. 나 호시아라는 말은 우리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시아 나의 바로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산나는 같은 말인데 그 호시아는 무슨 뜻일까?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스펠링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호세아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로 예수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호시아라는 뜻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예수는 무엇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나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이 이름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호산나? 예수님이라는 뜻도 있고 구원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구원자이신 다윗의 아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또 대언자라고 일컫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언자.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 이분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우리 사복음서 볼 때 처음에서 언급된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주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자, 예수님께서 입성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저희가 지금 아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 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말씀드렸지만 이 대언자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모세를 잇는 대언자의 그런 계열을 잇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제가 여러 번 찾았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시고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너와 같은 대언자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대언자십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와 다윗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성취자 예수님 할 때는 다윗의 아들 할 때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통치권을 생각하시면 되고 모세에게 주신 그 대언자라는 이름은 신명기에 있듯이 대언자 예수님은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또 다른 대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도 되어 있고 나사렛 대언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완벽한 이름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직접 말하는 부분이 몇 부분 안 돼요. 예. 여호와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나 이름은 뭐뭐뭐 다라고 몇 번 한 그 구절 말고는 구약 사람들은 히브리서 성경에서 그것들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 읽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발설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또 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 헬라어 성경에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뭐 예수님도 포함되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다 들어가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만 말하면 여호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성경 번역상 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이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왕과 선지자와 우리 제사장을 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예. 지금 여기 다니엘서를 언급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예수님을 공부할 때 왕으로 저희가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왕국이든 천국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이 사복음서를 볼 때에 아,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로서 약속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 구원자, 왕이신 분으로서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년 전쯤에 성전에 한번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의 신분이 아닌 왕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을 한번 굉장히 뒤집어 엎으시는데 마태복음 21장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여섯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가 내 속으로 만들었다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그분께 이르되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고 부지런히 예배당을 쓸고 닦고 한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전에서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시기 전에도 오래전에 오셨을 때 3년 전에서도 왕은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주권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언의 성취를 입으시고 다 이루시고 실제 왕으로 오신 분께서 성전의 주인께서 성전을 지금 굉장히 지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성전 안에서 사고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사고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매맹이를 했고 돈을 바꾸었는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동물들을 매매했는데 성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였던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먼 지역에서도 수백 킬로에서도 다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생물들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간편하게 성전에서 구매해서 그냥 원코스죠. 돈 내고 사서 희생드리고 집에 가고 예. 자, 이런 것들이 성행했습니다. 성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은 무엇인가?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방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하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갖고 오고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든지 이게 환전, 매매 행위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목격을 하신 거예요. 예, 3년 전에도 그러하더니 이건 변함이 없네. 그러더니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자, 이 집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5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 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아멘. 자,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집이 무엇인지 율법에 있는데 자, 내 말을 들어라. 이 집이 과연 무엇을 위한 집이고 무엇을 하는 집인지를 모르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언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그 헤롯 성전이지요.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막 정사꾼들이는 이 성전을 1차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장차 이것은 우리 천년왕국 때 세워질 정말 완전한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성전의 목표를 얘기하시면서 그 기능을 얘기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말씀해 주셨고요. 뿌리틈에 있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환영을 불쾌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마태복음 21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예,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들이여 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수 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지금 제동이 걸렸어요. 뭐냐면은 아유 이게 다 됐는데 체포하고 지금 사형만 이제 심판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너무 잘 믿고 그분의 맹렬히 모여드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하느님께서 물론 그 십자가 때까지 때를 지키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제동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고 주의를 기울이면은 우리가 언제나 안전하게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주님을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언제나 있고 어떤 위기의 때나 어떤 이런 가운데서 말씀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는 부분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무엇을 저희가 공부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예, 그때 있었던 일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시고 또 비유로 몇 가지 말씀을 더 선포하시고 특히 이때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 제사장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그들을 다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저주하십니다. 예,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드셔서 다 시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또 말씀하시고 또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수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완전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에요. 자, 나 너희 앞에 왔다. 나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데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고 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이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한 1, 2주 공부하고 이제 사복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여정이 3년 반 동안 이어질 때까지 많은 위험과 또 기쁜 소식들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정작 따르고 주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와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잊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몇 주 동안 사복음서를 정리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가 함께 우리 교제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